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요번이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세 번째이고 어떻게 보면 그 박성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 구속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 오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중간 정도예요. 저희 앞으로 볼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신약 성경이 지어지는 데까지는 성경에서 많은 인용이 있을 거고 신약교 초대교회 이후에부터 계시록으로 가는 그 전까지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과 더불어서 역사, 일반적인 역사와 그리고 현대의 철학들 이런 것들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매우 빠르게 사실은 지나고 있죠. 막 맥잡기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맥잡기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특히 예수 지금 현재 보는 것은 그래서 관점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모르지만 구속자가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여자의 씨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을 사탄이 있는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므로써 사탄도 구속자가 여자의 씨 가운데서 나타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 곧 구속자가 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데 혈안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막는 작업을 지금 해오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비켜가시면서 또 대처해 오고 계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는 사탄은 막 그냥 막 정말 바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배교시키고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한 사람만 이렇게 탁 뽑으세요. 보통. 그렇죠? 한 사람을 뽑아서 나중에 모든 사람이 배교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아무 문제 없도록 한 사람만 탁탁 뽑으셔서 구속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여태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까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셈의 후손이었었죠. 아브라함까지 약속을 했었던 세 가지의 약속을 봤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온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부분을 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집트 거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후에 몇 세대가 지난 후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죠. 뭐이 이야기는 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막 번성하게 되는데 사탄은 이스라엘을 없애야 함을 알고 있다 그랬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져야 그 가운데 구속자가 나오질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반유대주의라는 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라는 게 사실은 이때 벌써 시작됨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보다 그럼 출애굽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봐도 되는데요. 출애굽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출애굽기 1장 8절.
그래서 보면 1장 8절에서 22절 그 1장에 8절부터 그 1장 끝까지를 보시는데 8절을 보시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였고 번성하고 증가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3번 여기를 보시면 사탄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지어는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니다. 당연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말살이 되면 그 가운데서 구속자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6절을 보시면요. 1장 16, 출애굽기 1장 16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해산대 위의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였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구속자를 준다고 했었을 때 대명사가 남성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히였었어요. 햄. 그래서 분명히 구속자가 남성인 건 알았었죠. 그래서 남자를 죽이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살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막 다 바쁘게 또 사탄처럼 하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뽑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힌 사람이 이번에는 모세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12장까지 쭉 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10개에 대한 재앙이 있죠. 10개의 재앙 이후에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렇죠? 허락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다음에 가장 큰 어떤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은. 그렇죠?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3절을 보시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막 탄식을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죠? 막 탄식을 해서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탄식을 하는 소리가 있었고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어찌되었건 모세를 통해서 10개의 재앙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게 하죠. 가나안으로 그리고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이 사실은 사탄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움직이고 어수선하고 그리고 불만이 이제 막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불만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사탄은 이 사람들을 또한 종용하여서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끔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물론 파로의 변심이 있었죠. 그래서 막 쫓아옵니다. 가게 한 다음엔 다시 또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실 수 없는 물과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를 대응합니다.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마라에 쓴 물이라고 22절에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만인가요? 사흘 동안 갔으나 사실 나오자마자 거의 불만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까 봤었던 것처럼 막 울부짖었어요. 자기 신음소리를 내면서 좀 구출해달라고. 그래서 구출했죠. 그랬더니 바로 불만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불만 있는 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불만이 바로 또 생깁니다. 그게 이제 저희의 모습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선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이제 달게 만드시죠. 그 다음에 물 부족과 또 반석에서 물 공급을 있게 되죠. 반석을 치고 물이 나오게 됩니다. 아말렉 공격과 모세의 기도를 통한 이스라엘 군의 승리. 이건 아말렉 공격이라는 것이 왜 제가 썼냐 하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른 민족을 들어서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계속 다른 민족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없애게 하죠. 그게 사탄의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똑같이 하나님도 다른 나라 민족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공격,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배교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고침을 받아야 될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다시 또 돌아오게끔 이유로 또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또 쓰게 됩니다. 나중에 또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죠. 어찌되었건 모세의 기도를 통한 이스라엘군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아시는 거지만 잠깐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아말렉을 무찌르죠.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자 누가 올라갑니까? 그래서 모세와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12절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 그의 밑에 놓아 그의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아멘.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렇죠? 실제로 손이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팔이 참 아프게. 그 벌 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옛날에. 아무것도 안 들고 팔만 들고 있어도 팔이 너무 아프고. 그때 참 진이 이건 손을 내릴 수도 없고 참 모세도 난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 거죠. 제가 설교를 했었던 것처럼 역사에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난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또 너무 또 많은 또 좋은 설교들이 이 가운데서 또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돕는 사람들, 그렇죠? 모세와 그 주위를 돕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하는 일은 모세가 한 일은 사실은 손 든 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고 뭐 많은 그 영적인 해석들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 이제 이기게 하시죠. 아멘.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약 3개월 정도일 때 생각보다 빨리 주시죠. 그렇죠? 생각보다 3개월 정도 뒤면은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주신 겁니다. 초반에 그 앞으로 있을 긴 여정을 생각하면 진짜 초반이죠. 그렇게 길게 될지 몰랐겠죠. 그래서 3개월 정도 때 시내산 주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이니까 어떤 약속이죠. 그렇죠? 약속이니까 하나가 되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법. 법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법은 배교로부터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배교를 하는 것으로부터 최대한으로 오랫동안 지키게 하기 위해서 법을, 굉장히 강한 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구속자가 오실 때까지 어떤 배교적 성향을 외적으로 철저히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교를 한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래서 죽는 것이 배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죽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배교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보다. 왜냐하면 영향을 주게 됐을 때 아까 그때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구속자가 오는 그 라인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제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지난주 설교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신명기 28장 보시면 제가 그때 조건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키면 축복을 주고 짧게. 그리고 안 지키면 저주를 주겠다는데 저주를 주는 게 몇 배가 많았었죠. 그렇죠? 그렇게 조건적인 어떤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한테서 돌아서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육신과 죄성은 너무도 강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계속해서.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배교로부터 회개하는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음. 2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자기들의 불법과 26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며 범한 그 범법을 자백하고 또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걸음으로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걸음으로 나도 그들을 대적하여 걸었으며 또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자백하고 그때에 자기들의 할례받지 않은 마음을 낮추어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면 자,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뭐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나를 대적하여 범한 법법들을 자백하면 그렇죠?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두 번째는 대적했어요. 대적해서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셨죠. 주신 거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백하는 거죠. 그렇게 수용을 하면 불법을 인한 형벌을 수용하면 그러면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44절을 보시면요. 44절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거할 때 내가 그들을 버리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여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세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아멘.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들을 지키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전에도 분명히 자백하여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지금 사실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구속자를 세우시는 거에서 흐트러진 창세기에서 흐트러진 부분들을 지금 구속자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게 지금 제일 큰 거예요. 큰 어떤 목표입니다.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배교가 있고 하나님을 힘들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배교의 위협을 보겠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을 때 사탄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짓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긍휼이에요. 참여한 자들만을 사실 죽이세요. 다 죽이지 않으시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7,000명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참여했던 사람들만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 쓸어버려도 사람들은 어떻게 불만을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여했던 사람들만 죽이십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또 1차적으로 또 막으셨습니다. 성막과 희생제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동이 가능한 하나님 숭배 장소인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그렇게 긴 장을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주 천지 창조를 몇 장에서 했었나요? 한 장 정도 아니었습니까? 1장? 1장에서 천지 창조와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는데 1장을 할애했어요. 그런데 성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합니다. 아주 다 자세하게. 그렇죠? 얼만큼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고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막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나타나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맨 마지막입니다. 34절을 보면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중에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저도 한번 그런 걸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한번 봤으면 좋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뭔가 내려와 있고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 떠난 거예요. 있으라 그럴 때 있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가서 막 우리가 지금 갈까 말까 뭐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구름이 올라와서 이게 떠게 되면은 이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그냥 따르는 삶이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앞으로 가시는 그런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성막에서 제물을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성막에 대한 부분은 그때 한번 제가 성경 공부 때 한번 기억나시죠? 동에서 서로 해갖고 성막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막에 대해서 어찌됐건 성막에서 제물을 바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속적인 피의 희생물이 필요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에 오실 구속자의 피의 죄사함을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 어떤 것들을 놓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절에서 14절, 일단 1절을 먼저 볼게요. 1절,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뒷장을 넘기셔서 11절서부터 이제 쭉 보시면 10절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아멘. 12절을 보시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막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앞으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죠. 그렇죠? 성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사실 또 알게 됩니다. 그렇죠? 9장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그 뒤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면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미래형으로 나오죠.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히브리서는 나중에 계시록하고 또 보면은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도 또 한쪽에서 듣고 계신데요.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그때까지 그러니까 7년 대환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 시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혹은 안 믿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않거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언젠지 모르죠 이거는요. 언젠지 모릅니다. 그때 오실 때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를 돼서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초반부에 근데 이제 이 전에 유대인들은 거의 구원받지 않은 상태죠, 사실은요. 저 보긴 봤습니다.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 그리고 저희가 그때 서포트했던 분도 유대인인데 선교사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계시긴 계시지만 매우 적은 수였겠죠. 7년 대환란이 들어간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14만 4천 명이 나오죠.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의 12지파에서 이제 12,000명씩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때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하고 특히 3년 반 이후 근데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완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안 믿고 후에 3년 반 이후에 더 큰 고통이 오고 심한 그 상황이 트리블레이션이 오게 되는데 그때 뒷부분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부분들이 사람 유대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어찌 되었건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새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그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그때 됐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이 과거에는 그리고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바깥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바깥의 언약이 율법으로서 나를 지배합니다. 무슨 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 잘 읽어보시면요. 언약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를 지배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갖고 은혜를 갖고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뒤쪽을 보면은 지금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을 때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이 이렇게 지금 이제 히브리서 약간 빠졌는데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정했던 그 언약이 나중엔 다 성취가 됩니다. 다 성취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조금 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사실 과거에 대한 부분이지만 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 전에는 상당히 그 7년 대환란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얘기예요. 7년 대환란이 어떻게 되느냐. 또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이게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예언서 같은 묵시록 같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이 돼서 시기적으로는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보실 때 그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하여튼 지금 저는 이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렇게 해서 성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피와 죄사함에 대한 관계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피와 죄사함은 실제로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덮게 할 때 이미 희생제물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셨었고, 그리고 그때 죄를 덮는 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를 덮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완전히 씻기는 부분을 이제 나중에 보여주시게 되죠. 하여튼 가나안 정탐과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거주인에 대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낸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두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주,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출애굽기 23장을 잠깐 볼까요? 보고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면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천사를 먼저 보내고 앞에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쭉 읽으시면 이제 그런 약속이 나오죠. 31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24일까지 사람들은 모두 죽을 때까지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에도 지속된 사탄의 공격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계속 생기고 불만 처리하는 게 계속 나오죠. 그렇죠? 출애굽기에 봐도 불만이 생기고 불만 또 처리해주고 참 모세를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정말. 그렇죠? 모세 활동을 보면 불만이 있고 가나안, 아모리 족속, 모압 등의 공격이 있었고요. 우상 숭배가 계속 있었고 이 우상 숭배와 이런 부분들은 이 다음 장에서도 이제 계속 다음 챕터에서도 계속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사탄의 공격들이 계속 있습니다. 40년이 끝나갈 때쯤에 모세는 가나안 정복의 준비를 다 하고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는 구속자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비하는 것이 구속자를 예비하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을 계속 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 더 배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가나안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 얘기하죠? 어린애들까지 죽였으니까 어린애들은 예수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죽게 되면 사실은 천국을 가니까 가나안에서 계속 자라면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지옥에 갑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어요. 그렇죠? 좋게 얘기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뛰어넘기 때문에 넘으신 분이니까 나중에 저는 항상 아이들이 물어볼 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 나중에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잘 모를 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에게 맨날 아빠는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애매한 것들 많이 물어봐요, 애들이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탐 생활까지 하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여호수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시대가 끝나게 되면 사실은 성경보다는 조금 더 역사 쪽을 좀 더 많이 볼 거고요. 일반적인 역사를 많이 볼 거고 현대사에 왔었을 때는 아주 그 70년대 이후부터는 또 완전히 새로운 거를 이렇게 빠져나와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그때 말씀드렸듯이 미술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왜 지금 미술을 왜 해석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뒤엔 뭐가 있고 해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세상은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현대 문화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쭉 이어지게 되면 아마 금년 말까지 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 하여튼 좀 재밌게 또 재미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새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아주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가나안 정복서부터 남유다의 멸망까지 를 아마 두 번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이제 그 다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